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고 계시며 또한 많은 나라 사람들의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베푸신 것을 하나님 보면서 그 사랑의 크기와 놀라움과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 알게 하시고 또한 얼마나 인격적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3장부터 다시금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가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 사사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엘리가 98세라고 합니다. 98세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듣고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여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눈이 너무 잘 보이시고 건강하신데 이분은 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98세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이고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에서 연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인 엘리 또한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그 또한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오는 대로 살아간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바라거나 원하는 시대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탐욕과 욕망과 그 모든 것대로 살아간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에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런데 사무엘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저 부르셨어요? 라고 하죠. 또 부릅니다. 또 그랬을 때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또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또 다시금 보여주시냐면, 사무엘이 그의 집안의 그 배경과 그가 뛰어나거나 그가 원하거나 그가 헌신되거나 그가 어떻게 그 누구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기에서 쭉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섬겨서 그들 또한 다른 나라들처럼 떵떵거리고 부자로 건강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왕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왕을, 인간의 왕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데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고 훈련하시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죄인들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와,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고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와, 사무엘은 땡잡았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 인물들은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재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어서 아니면은 누구보다 뛰어나서 IQ가 200대고 또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사무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읽은 대로 엘리의 집에 심판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다시 볼까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범죄한 그 모든 죄를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어제 이상 가운데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은 두려운 겁니다. 어린 심정에 이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 있을까? 엘리 제사장님 가족에 그 아들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숨기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너가 얘기하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가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너무나 엘리 제사장이 영적이고 또한 제사장이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그만하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당장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두 아들들이 죽게 되고 자신 또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또한 며느리까지 아이를 해산하게 됩니다. 미스캐리지 합니다. 유산하게 됩니다. 해산이 아니고 유산. 유산하게 됩니다. 그 심판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상이 와서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아들들이 이렇게 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하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현대시대에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두 명이나 대학교를 갔는데요. 첫째는 순종적이어서 교회를 가자 그러면은 항상 군소리 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둘째는 누굴 닮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를 닮았다고 하면 우리가 닮았다고 해야 되나요? 누굴 닮아서? 네. 교회 가기를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울로 이사 왔을 때도 자기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들어갔는데 왜 여기로 이사 와야 되느냐? 큰 교회를 다니다가 왜 작은 교회를 왔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싸웠습니다. 교회 안 가겠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성질을 냅니다. 너가 공부를 못해도, 너가 뭐를 못해도, 너가 잡을 못해도 아빠 밑에 같이 살고 있는 이상 교회 안 가면 넌 끝장이야. 그래서 눈에 불을 붙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전해주는 거는 교회 가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지금 너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한 소리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우리 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게 되면 이제 어쩌나라고 너무나 걱정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여기 저희 교회 아까 그러니까 집과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학교 들어가자마자 얘가 뭐라고 선포하면서 저희 집을 떠났냐면요. 아빠 교회 빠이빠이입니다 이래요. 교회는 이제부터 안 가게 돼.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교회는 없대 이제.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자기가 찾으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예은이한테 그래 힘들지 안 가도 돼. 공부하는데 힘들지 안 가도 돼. 숙제 많다고 안 가도 돼 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똑같이 엘리엑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제일 얘기해주고 싶은 것 너가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가고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네 인생은 꽝이다. 그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생각할 때에 아빠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지 다른 거 없으면 못 살아도 살 수 있어도 못 살지 하는 그 생각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또한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88문을 보게 되면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번역하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후에 갖게 된 지식이나 생각, 뒤이음 교정이란 뜻입니다. 회개의 신앙적 의미는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며 회개의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늘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었죠?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달아가지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서 내가 알아낸 게 아니라 알게 되어서 그 감격과 또한 그 사랑과 또한 감사와 이것이 너무나 넘쳐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죄인 것을 깨닫게 되게 하셔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프게 한 것을 또한 그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개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었고 이미 이 땅에 왔고 또한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그 나라가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너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라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회개하면 잉잉잉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사무엘 이 개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우리가 우리 개인 자신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학력과 이 우리의 그 뭐 뛰어난 그 모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회개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며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회개하시며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만 또한 다른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놀랍고 그 광대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회개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